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도네츠크주 크라우베 인근 노바 일린카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네츠크시 서쪽과 북서쪽에 각각 위치한 크라호베와 포크로우스크를 다음 진격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야간 영상연설에서 이두 마을은 지난 2022년 2월 개전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전황보고에서 노바 일린카 마을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오늘 우크라이나 곳곳에 위치한 에너지 기관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게르만 갈루센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을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우크렌에르고사가 긴급 단전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전력회사 디테크는 수도 키이우 서부 리우네, 남부 오데사, 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도네츠크도 이번 공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키스 켈로우 전 육군 중장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키스 켈로그 장군을 대통령 고문 겸 우크라 러시아 대통령 특사로 지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스는 내첫 행정부에서 매우 민감한 국가 안보역을 수행하는 등 군과 관련 업계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아왔다면서 켈로그 지명자와 함께 자신은 힘을 통한 평화를 수호하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키스는 위대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80세인 켈로그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대행도 맡은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에 소속돼 트럼프 당선인의 안보정책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켈로그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협상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중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됐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간첩과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마크 스위던, 카이리, 존 룽씨가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늦은 시각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스위던 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12년간 복역 중이었으며 리 씨는 간첩 혐의로 2016년부터 수감돼 있었습니다. 룽 씨도 간첩 혐의로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세 사람의 석방을 압박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석방이 미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중국 정보 요원을 미국 정부가 석방하는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군이 정례 통합 영공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타이완군은 모든 군 부처들의 준비 태세와 교전 절차를 평가하고 전반적인 작전 효과를 향상시키며 영공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항공기, 함정, 미사일 체계가 동원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타이완 공군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변화에 직면해 잠재적 위협과 도전을 예측하고 방공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실전 훈련을 통해 국방 역량의 보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지난 5월 취임 뒤첫 해외 순방으로 오는 30일 세계 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번 순방간 하와이와 괌도 경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을 향해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북한 대표는 북러 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을 만났지만 한국 측은 무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위험 지역에 투입돼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매일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생각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미터,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미터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대표를 향해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북한 대표는 북러 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Suffering more than 1,000 Russian casualties per day, Russia introduced over 10,000 DPRK troops to the battlefield.
우드 대사는 하루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군수품과 군수품 관련 자재를 담은 1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1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불법으로 이전했다며 이 모든 미사일은 키이우와 자포리자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The DPRK is preparing to transfer even more ballistic missiles. We also have information a large number of DPRK origin 170mm.
우드 대사는 북한이 더 많은 탄도미사일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산 170mm 장거리 자주포와 240mm 장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분쟁 지역에 대량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방공 시스템을 이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우드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None of this is without cost. We have information Russia transferred air defense systems to North Korea.
또한 북한은 무상 및 원조 형태의 유류와 같은 상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옥죄던 압박을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에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해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군사 제조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크렘린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렸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에 무관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오랫동안 대북제재를 회피하려 한 북한에 대한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전면적 개입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최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The war in Ukraine is becoming further complicated with the DPRK's full involvement. Initially, North Korea supported Russia.
특히 북한은 군수 물자뿐 아니라 포탄 체계를 이전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170mm 곡사포와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기 150여 대를 러시아에 인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11,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돼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군 사상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첩보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까진 정확한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황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우리는 더 악화되는 새로운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이 공급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must not look away from this new worsening situation. Russia is continuously attacking Ukraine using weapons supplied.
이어 북한 군대가 러시아로 파병돼 현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의 긴장을 더욱 가속화할 뿐인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용납할 수 없는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디나 블로카 드로비치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최근 소식은 마치 소설처럼 느껴지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며 나는 북한군의 유럽 파병에 대한 보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war on Ukraine has been dangerously escalating in the past couple of months. Some of the latest chapters feel like they come from a work of fiction.
그러면서 이러한 전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력 배치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규탄 속에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 등 서방 국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며 분쟁 격화의 책임을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 돌렸습니다.
Именно это произошл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айдена, а вслед за ней и некоторые ее европейские сателлиты разрешили ВСУ наносить.
이어 11월 19일 미국이 제공한 6기의 에이테크스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11월 21일에는 영국 스톰 섀도우 미사일과 미국의 하이마스 미사일이 결합된 공격이 러시아 브란스크와 쿠르스크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덕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바와 같이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지역적 갈등을 촉발했으며 그 갈등은 이제 글로벌한 성격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해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를 요구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strongly denounce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ing forces and the calling for this another 11 meeting.
이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위기는 미국과 서방 세력이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이익과 영토 보전권을 무시하고 패권적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야욕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무모한 동진 팽창을 추구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김성 대사의 발언에 우드 차석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김성 대사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It's a very simple question.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우드 대사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김성 대사가 매우 간결하게 답변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성 대사도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대응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정당한 권리에 따라 북러 사이의 조약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김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비준을 마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4조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특사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을 만났지만 한국 측은 무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위험 지역에 투입돼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찾았는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메로우 특사는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특사단이 제공한 북한군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요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한국의 무기 지원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봐야겠군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게 무기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특사단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하기 제한된다며 다만 천궁 등 무기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번에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했거나 구매 의사를 밝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이더나 대공미사일 등 방공시스템과 자주포, 포탄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 측은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는 물론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열어둔 단계적 조치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이후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줄어든 것은 맞죠. 뭐 계속해서 트럼프 쪽에서 막장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찍어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는 같이 이제 연계해서 봐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은 무기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입니다.
지금의 전략 상황이라는 게 북한군 파병 변수, 가장 중요한 트럼프 신정부 출범, 그 다음에 이제 한러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실효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고민을 반영한 어떤 워딩이 아닌가,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측과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이 무기 지원을 당장 못해도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을 다루는 데 있어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북한군에 대한 인지전, 심리전,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보다는 언어적으로 경험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 또 역할, 러시아와의 협력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기자, 앞서 김용현 장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고 했는데요. 회의에서 나온 얘기도 정리해 주시죠.
네, 김 장관은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현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의 혼성 편성 참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대해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주도 아래 북한군이 전장에서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의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러시아 군 중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지역에는 자기 나라 소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 소대를 보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가 200문 정도 러시아로 갔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형도 100발가량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실전 경험과 함께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각종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공미사일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자제하라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전쟁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라고 유엔에서 이미 규정이 돼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스위스 당국이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의해 탈취된 암호화폐를 한국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는 26일 스위스 법무장관실과 산하 연방경찰청, 한국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약 23만 2천 스위스 프랑, 미화 약 26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국 당국에 반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법무장관실은 이날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하던 암호화폐가 북한에 의해 탈취된 사건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월 한국으로부터 상호 사법 공조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했음을 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범죄 행위 등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범죄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 있던 암호화폐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2019년 11월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나자루스와 안다리엘 등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당시 시세로 미화 4,150만 달러, 현재 기준 약 10억 달러 상당으로 한국 당국은 IP 주소와 암호화폐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등을 토대로 북한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자가 사용한 정보통신기기에서는 북한 말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뜻하는 허란 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어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 중 57%가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꿨으며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뒤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세탁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위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공조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스위스 법무장관실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범죄 활동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VOA의 관련 질문에 스위스 자금세탁 보고사무소가 참여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최신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부문은 북한을 포함한 사기꾼과 테러단체, 기타 불법행위자들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상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과 국제네트워크, 기술지원 제공업체 및 민간 부문과 계속 관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 당국은 또 북한이 암호화폐 범죄 자산 은닉에 스위스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된 데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국제금융정책을 조율하는 재무부사나 국제금융국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 및 기타 모든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 법률 및 규제에 완전한 적용을 받는다면서 자국은행법과 금융기관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법 등에 따른 규제 대상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상자산 연락그룹 회원국으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자금의 송수금이 이루어진 경우 주요 정보를 기록하고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은행법과 금융기관법 등 관련 법률의 완전한 적용을 위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 및 감독하는 법률과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 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위스와 한국 당국 간 공조는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 범죄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You have both government doing a lot. So that process, right, that teamwork, that interagency collaboration and intra
칼슨 분석관은 한국과 스위스 정부가 이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활동 범위를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또 민간 부문 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국제사회의 각종 규제 및 보완 조치로 인해 북한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rypto businesses, traditional centralized exchanges have become much more security conscious. And so that target space has diminished. But you know, why would North Korea stop?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그 역학을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 않는 한 북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암호화폐 해킹 분야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킹 지적에 반발하며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 고위관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늘고 있다며 나토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팻 맥패든 영국 랭커스터 공장령 장관은 25일 러시아 군대와 크렘린궁과 연계된 핵티비스트들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티비스트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를 말합니다. 영국 내각에서 총리 다음 고위직인 맥패든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사이버 안보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특히 최근 한국에 대한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핵티비스트들이 최근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감시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달 초 정부 부처 주요 기관에 대한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지난 8일 친러시아 핵티비스트 그룹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친러 핵티비스트들의 활동을 주시하며 관계기관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러시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최대 위협 중 일부는 중국, 북한, 이란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지난해 미국이 AI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지원에 사용한 국가를 공개 지목했다며 이는 바로 북한으로 AI를 활용해 멀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악용 가능한 사이버 안보 격차를 찾아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초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이 새로운 AI 군비 경쟁에서 우리는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영국이 AI 안보연구소를 신설해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민간 연구단체들은 북한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가 주최한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에 대한 대담에서 북한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예를 들어 북한은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해킹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킹 지적에 반발하며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장기간 대기 끝에 중국 룬코항 부두에 접안한 북한 유조선 철봉산 1호가 이번엔 부두에서 일주일 넘게 머무는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룬코항에 있던 다른 북한 선박들마저 일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철봉산 1호의 중국 부두 접안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철봉산 1호는 현지 시각 28일 새벽 3시 현재 중국 룬코항 부두의 접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철봉산 1호가 지난 9월 28일 룬코항의 대기 장소에 도착한 뒤 이 자리에서만 55일간 머물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통상 북한 선박이 정박지에서 1일에서 3일 머문 뒤 부두로 이동하는 점으로 볼 때 철봉산 1호의 이 같은 장기간 대기는 비정상적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철봉산 1호는 이처럼 긴 대기 끝에 지난 20일 룬코항의 한 부두에 접안했는데 이번엔 8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 부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것은 화물을 선적 혹은 하역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이 작업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이면 끝납니다. 따라서 철봉산 1호의 이 같은 장기간 대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정박지에서 55일 동안 대기하던 철봉산 1호가 부두 접안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봉산 1호의 중국 영해 진입을 기준으론 벌써 두 달 넘게 중국 해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철봉산 1호의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조선이 정식으로 중국 항구에 입항한 점과 한 부두에 이처럼 긴 기간 머무는 사실을 평범하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I would say it's unusual that a tanker number one is called in a Chinese port and number two that it has stayed for such a prolonged period. So I suspect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 유조선은 중국 항구에 입항하는 대신 중국 근해에서 다른 선박과 선체를 맞대는 일명 선박 간 환적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엔 직접 러시아 항구로 입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항구에 직접 입항 기록을 남긴 사례는 철봉산 1호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와츠 전 위원은 철봉산 1호의 상황과 관련해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선 조치를 받고 있을 가능성과 수리 중일 가능성, 중국 항만 당국의 각종 비용을 내지 못해 출항 허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And so one could speculate that there are either problems with regards to services, there could be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safety of the vessel in terms of
그 밖에 북한이 철봉산 1호를 판매하려고 시도 중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의 설명처럼 실제로 중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선박은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출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중국 항만당국은 올해 단 한 차례도 북한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에도 철봉산 1호에 대해 안전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철봉산 1호가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수리 중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는 북한이 부담하기에 적지 않은 항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으로 과거 북한의 해외 광물 거래에 직접 관여했던 탈북민 리정호 씨는 BOE에 선박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한 항구에 머물게 되면 지불해야 할 항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 회사가 중국 측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항만 이용료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빚으로 남아있는 선박 구매 비용이나 화물 비용이 제때 지불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리정호 씨는 추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됐든 이는 북중 관계의 이상 신호라면서 북한과 중국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러한 비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리정호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최근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중국은 안보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제재를 이행하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 이는 철봉산 1호가 중국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봉산 1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철봉산 1호는 2021년까지만 해도 대호 선라이즈호란 이름으로 운항되던 한국 선박입니다. 북한이 불법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당시 철봉산 1호에 대한 제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권고를 근거 삼아 철봉산 1호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 정부의 철봉산 1호와 관련된 사안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룬커호항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28일 현재 룬커호항 부두에는 철봉산 1호가 유일한 북한 선박이고 선박 정박지에도 단 한 척의 북한 화물선만이 머물고 있습니다. 부두에 두세 척, 정박지에도 8에서 10척 정도의 북한 선박이 발견됐던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 선박이 일제히 자취를 감춘 것인데 이번 철봉산 1호의 장기간 대기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리정호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제재 이행을 하고 있거나 북한 선박 회사들이 중국 측에 미납 금액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에 관련 사안을 추가로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다룰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12개의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2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를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에 계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번 결의안의 촉구는 북한의 악화되는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의 억압과 인권 유린이 유엔 총회 의제인 국제 평화 및 안보 문제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제 앰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총 12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자원 전용 사이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의안이 전문가팀에게 그런 연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유엔 총회에 요청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는 지난 10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출석하는 북한 인권 상호대화가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2024년 1월 한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로버트 킨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1일 VOA 전화 통화에서 2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very clear indication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resolutions have.
킹 전 특사는 이번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되게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5년 이후 유엔 총회가 매년 해온 일로 북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2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 노름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참담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매일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생각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갈렙 조 씨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압받고 굶주리던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지금은 온통 감사할 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면서 일한 데만큼 이렇게 보수도 받고 또 상여금도 받고 또 승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났고 아들이 또 좋은 학교에 프리스쿨에 가서 친구들 다 사귀고 잘 적응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요.
현재 미 연방정부에서 경제학자로 일하는 조 씨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한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세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날 가족, 친지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 해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조 씨는 이런 명절이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을 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감사한 날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이라도 북한에 있는 그런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더 그리워지고 또 항상 이게 아쉽고 막 저희가 너무 좋다가도 이렇게 100%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조 씨는 또한 자유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상황과 비교하면 일상에서 허락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란 분들은 아예 피부로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워낙 자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자 말한 것처럼 이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말할 수 있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막 일한 만큼 벌고 쓸 수가 있고 또 뭐 선택하고 싶은 종교를 선택해서 믿고 싶은 거 믿을 수가 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이런 것들은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씨는 자유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미국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이 탈북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처음에는 미국에 와서 한 거의 10년 동안 몰랐었는데 점점 재산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며 중국에서 활동하다 탈북한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절로 북한 주민들이 떠오릅니다.
땡스기빙은 북한의 추석이나 같은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앓지 말고 건강하게 북한이 해방되는 날까지 꼭 살아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연구원은 26일 BOA와의 통화에서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누리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며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귀중히 생각하고 또 북한이라는 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주면은 그것들이 억압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센터에서 일하는 조셉 연구원은 26일 BOA와의 통화에서 특히 올해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선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로 생각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성숙한 생각은 아니었겠죠.
12살에 북한에서 가족과 헤어진 뒤 꽃제비 생활을 하다 탈북한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과거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망각하며 미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찰이 되면 부시 전 대통령의 어록 중 하나를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President George W.H. Bush who said that everyone's definition of success must be different, but all definition of success should include.
김 연구원은 이날 부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모든 사람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권했습니다. 김 의원과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잠자리가 편안한 이 만족스러운 삶에 적응해 아마존 배송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면 불평하는 자신을 봤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타인을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자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탈북민들도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일본 내 인권단체들과 함께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도쿄에 있는 히비야 도서문화관에서 북한 인권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행복의 발견과 남으로 가는 길 등 한국에서 제작된 최신 장편 영화와 매년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공모하는 북한 인권 단편 영화제 수상작 등 총 6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용란 감독의 행복의 발견은 탈북민이 한국 생활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담았고 한국의 코탄 미디어와 몽골이 합작한 남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탈북 루트로 알려져 있는 몽골을 통해 자유를 찾아 처절하게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일본인 강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VOA 한국어 방송의 작품 파란 기다림도 상영됐습니다.
어릴 때는 남아여비랑을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는 이 다큐 영화에서 13살 메구미가 사라졌을 때 해변에서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다며 실종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26일 행사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탈북민과 납북자들이 참석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에는 이번 상영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를 매개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상영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인권 관련 분야 등에서 매년 영향력 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해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인권 문제를 조명한 개인과 단체에게 시네마 인권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앞서 VOA 한국어 방송은 지난 6월 제4회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 방송 콘텐츠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시네마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최근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와 간담회를 열고 미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간담회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연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베라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간담회 소식을 전하면서 베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 강화가 새 의회 시작을 앞두고 여전히 초당적인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베라 의원은 미국, 한국, 일본 간 3국 협력 강화와 영내 안전과 번영을 위한 3국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젠 키간스 하원 의원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X를 통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대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추수 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약 3주간의 연말 의정 활동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119대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부가 예고해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통일부가 밝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취임 당일인 내년 1월 20일 중국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7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 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25% 관세 부과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나 봅니다.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예.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22년 4억 달러에 가깝고 현재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번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이 USMCA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는 원래 1992년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체제 안에 있었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개정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협정은 나프타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간 상품은 관세 없이 국경을 넘나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기업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많이 진출한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가 무관세를 위한 협정인데 여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협상에 참여했던 존 베르노 씨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멕시코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멕시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멕시코에는 현대차, 삼성, LG, 포항제철, CJ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대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기아 공장이 생산한 자동차 25만 2천 대 중 60%가 넘는 약 15만 5천 대가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25% 붙으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서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네.
가전제품을 멕시코에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렇다면 한국 기업이 아예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생산하면 될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나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무엇보다 미국은 근로자 임금이 비쌉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멕시코에서는 시간당 $3.5면 되지만 미국은 시간당 $22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면 내년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28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네. 한국 통일부가 26일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에 따라 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올해 충성선서를 김 위원장의 생일에 진행했다며 내년에는 그의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충성선서는 대체 뭔가요?
네, 충성선서는 주민들이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인데요. 과거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4월 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2월 16일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뒤 충성선서를 했는데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을 잘 살게 해주면 이런 억지스러운 우상화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민심이 당과 수령을 떠났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3년 전 집권했을 당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 핵개발의 모든 가용자원을 탕진해 북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통일부가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북중 교역과 관련해 북한의 국경 완전 봉쇄로 2021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국경 개방에도 2019년 수준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일부가 중국 해관 총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9월 북중 교역액은 1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6.4%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도 북중 교역이 조금이나마 되살아나서 북한 주민들은 좀 먹고 살만할까요?
북한 주민들은 요즘 극심한 인플레, 즉 물가 오름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천 원인데 11월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 쌀값은 킬로그램당 8,200원입니다. 월급 3천 원을 받는 사람은 쌀 1kg도 못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